로마서 28번 메시지 믿는 이들을 받음에 있어서의 변화 1. 로마서의 복음은 놀랍습니다. 처음에 11장에서 바울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롭게 하심과 택하심을 완전하게 다룹니다. 만일 우리가 이 네 부분을 읽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가 뜻하셨던 것에 거의 모두를 이루셨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스도의 구속,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 하나님의 화목케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일시, 거룩해 하심의 생명의 과정, 영화롭게 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활동의 근원, 즉 그의 사랑의 마음 안으로 우리를 인도했고 우리가 그의 경륜을 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비밀의 방 안으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그 얼마나 웅장하고 다채로운 광경을 우리는 보았습니까? 그 모든 항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구속, 칭의, 화목케 하심, 연합, 성화, 영화롭게 하심, 사랑, 선택. 이 모든 항목들이 다 놀랍지만 이것들 중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역사의 최종적인 완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최종적인 완성은 교회 생활입니다. 사탄은 간교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많은 형제들로 하여금 교회라는 단어를 증오하게까지 만들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와 생명은 높이 생각하고 있으나 교회는 등 뒤로 던져버리고 교회는 주의하지 않고 심지어는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이 교회는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이것이 대적의 간교함입니다. 약 2000년 전, 주 예수께서는 자신이 곧 돌아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비되지 못했으므로 그분은 아직 오시지 못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합당한 교회가 지금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교회가 합당하게 준비되지 않은 한 주님이 돌아오실 길은 없습니다. 그분이 돌아오시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국가의 복구와 교회 생활의 회복입니다. 당신이 예언을 이해한다면 이 두 가지 일이 주님의 재림의 가장 큰 징조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복구와 교회의 회복은 주님의 재림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예비 없이는 주님의 재림은 불가능합니다.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위한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신문에서 중동지방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읽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이스라엘 국가의 복구를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나는 중동지방에서의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있지만 우리들 가운데서의 그분의 역사에 대해서는 매우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분의 역사에 교회에 대한 그분의 역사를 맞추어 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주의를 교회 생활에 기울여야 합니다. 11장에 걸친 논술 끝에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와서 궁극적인 요점인 교회 생활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우리는 바울이 교회 생활을 다루기 위하여 다섯 개 장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본 바 있습니다. 나는 앞에서 교회 생활에 대한 부분이 매우 특이하게 시작되고 있음을 지적했었습니다. 즉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물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교회 생활을 위해 바치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바치라고 간청한 후, 바울은 우리 존재의 두 번째 부분, 즉 우리의 혼으로 나아가서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은 그 성질에 있어서나 형태에 있어서 철저하고 본질적이고 신진대사로 이루어지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존재 전체는 교회 생활을 위해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천연적이고 세상적이고 현대적인 것은 어떤 것도 몸의 생활에 적합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신성한 생명의 요소의 역사를 통한 신진대사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근본적이고도 철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일단 우리가 우리 존재 전체에 걸친 이러한 신진대사의 변화를 겪고 나면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기에 좋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몸이 들여진다되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혼이 변화를 받은 후에는 우리의 영이 불타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불붙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우리는 생명이 성장함에 따라 생명 안에서 은혜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은사들과 기능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가서 아무런 기능도 발휘하지 못하고 죽은 지체들로서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는 소위 교회라 불리우는 곳에 의자 지키는 사람들 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교회 생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들의 몸을 바치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혼의 변화를 받고 영이 불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필요한 은사들이 훈련되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12장 9절에서 시작하여 13장 14절까지 바울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의 이 부분에서 바울이 많은 사항을 다루고 있음을 본 바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 자신과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행동, 정부와 권위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 사랑의 원칙 안에서의 실행, 육에 대한 전쟁 등이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실천하려면 우리는 매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즉 교회 생활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드려진 몸과 변화된 혼과 새로워진 생각과 불타는 영과 훈련된 은사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끝에서 교회 생활의 모습이 윤곽이 그려졌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충분히 정의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또 하나의 커다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도들을 받아들이는 문제를 주의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올바르게 실행하는 것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데서 이탈된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훈련해야 합니다. 만일 믿는 이들을 받는 일에 있어서 불분명하다면 우리는 교회 생활에 큰 해를 끼치고 교회 생활을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자신의 몸을 아주 세밀히 돌보면서도 죽음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일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사람과 같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도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주의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불구가 될 것입니다. 나는 40년 넘게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몸을 보았다고 선포하고서도 얼마 안 있어 교리로 인해 나뉘어지고 교회를 해치고 결국에는 교회의 교통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성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접촉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몇 달 안 되어 떨어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가 믿는 이들을 합당하게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매우 주의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주 안에서 믿는 이들을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변화받음이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천연적인 상태로 남아있는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천연적인 성품대로라면 우리는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도 항상 한결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그리스도인도 그의 자연적인 성품 안에서는 타인과 같이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들을 받으려면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음에 관한 로마서 12장 2절의 바울의 말씀이 단지 몸의 생활의 실행에 관한 부분일 뿐 아니라 교회 생활에 관련된 다른 모든 장들에까지 적용되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변화받음은 14장과 15장의 몇몇 양상일 뿐 아니라 13장에 나오는 몇 항목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변화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믿는 이들과 하나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을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과 교통하거나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보이면 싸움 밖에는 다른 결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념과 행동과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가 하는 것들이 모두 너무 타고난 그대로이고 변화받지 못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을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변화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전체와 15장의 일부분은 이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바울은 믿는 이들을 받는 문제를 다섯 가지의 조언점에 관련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관념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받으심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데 따라 믿는 이들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신 자는 누구나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많은 자녀가 있는 한 가족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아이는 착하고 어떤 아이는 나쁩니다. 어떤 아이는 달콤하지만 어떤 아이는 개구쟁이입니다. 이러한 큰 가족 안에 있는 어떤 아이에게는 그의 모든 형제들과 자매들과 같이 있는 것이 행복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자신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결정하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부모에게 달린 일입니다. 만일 이 가족의 한 아이가 자기의 형제가 못됐다고 생각하여 그에 대하여 불평을 한다면 그 불평은 그 형제에게 직접 해서는 안 되고 그를 낳은 부모에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많은 자녀, 즉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낳으셨고 이들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호나 선호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받으심에 따라 그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안에서 성도를 받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받으심에 따르지 않고 교리적인 관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침례의 예를 들어봅시다. 침례에 대한 관념에는 매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물을 몇 방울 뿌리는 식의 세례를, 어떤 이는 물에 잠그는 식의 침례를 주장하고 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 이름에 대하여 논쟁하고 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침례란 순전히 영적인 것이라고 하며 물리적인 침례를 부인합니다. 이 침례 한 가지에서만 해도 얼마나 많은 다른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지 무시무시할 정도입니다. 이 한 가지 교리에 관해서만 해도 이렇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는 다른 모든 교리적 개념들, 즉 영원보장, 예정론, 자유의지, 들림받음 등을 다루려면 수개월이 걸릴 것입니다. 심지어는 머리를 덮는 일에 대한 가르침 때문에 나눔이 생긴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기독교 그룹들은 자매가 머리를 덮는 문제에 대해 매우 큰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들 간에는 수건으로 사용되는 재료의 규격이나 색깔이나 두께 등에 관해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나는 흰색의 수건만을 주장하고 다른 색은 허용하지 않는 어떤 그룹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문제도 분열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주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들을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쓰여진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사람으로 성육신 되셔서 이 땅 위에 사셨으며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육체적이고도 영적으로 부활하셨으며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으며 아버지, 아들, 성령이신 삼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이 땅 위에 그의 왕국을 세우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이단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우리가 교리에 관한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비난하고 헐뜯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 번 침례를 주장하며 교회가 이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행습으로 삼는다면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하나의 3회 침례교회로 만드는 결과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방언을 주장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방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일개 방언교회로 만들 수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를 그들의 교리적인 관념에 따라 어떤 특별한 종류의 교회로 만들려고 시도해왔으나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 교리와 특별한 행습에 대해서 분열적이었으므로 우리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기독교의 가련한 역사는 분열과 혼란의 역사였습니다. 이 분열 중 많은 경우가 교리적 관념에서 의견 차이로 말미암아 초래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의 철저한 연구 이후 이러한 교훈을 배우게 되었으며 기독교 역사의 이 비극을 되풀이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머리수건이나 세례나 성일이나 만찬에 사용되는 포도주에 대하여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만찬에 사용되는 떡과 잔, 세례에 쓰이는 물의 종류, 세례하는 방법들과 같은 사소한 문제들을 가지고 논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그러한 것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회복은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각 지방 입장 위에서 하나인 그리스도의 표현인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교회를 보았다고 선포한 후에도 그들의 특수한 교리적 관념에 계속 집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스스로 괴로움을 당할 뿐 아니라 교회를 산산조각으로 만들려고 시도하다가 스스로 주의 회복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서 수많은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사람들을 교리적인 관념이 아닌 하나님의 받으심에 따라 받아야 한다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바울은 믿는 이들을 받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14장 전체와 15장의 일부분을 이 주제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우리는 몸을 봅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에는 경고가 있습니다. 만약 이 경고에 조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리를 12장에 계시된 그 몸을 조각조각 자르는 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 12장에 의거해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몸을 죽이고 교리적 분열의 칼을 휘둘러 몸을 산산히 자르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에 의해 계시된 몸은 반드시 로마서 14장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이 없다면 우리는 12장에 나타난 몸에 합당한 실행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 12장에는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14장은 간과해버립니다. 그들은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의 교리적인 관념에 계속 집착하기 때문에 분열된 채로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교리적인 관념들을 내려놓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몸의 생활을 체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합당한 교회 생활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을 밝힌 후 성도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중요점들을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중요점들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교회 생활에 관한 한 영적 자살을 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몸의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성도들을 우리의 교리적인 관념을 따른 특수한 방식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시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교리적 관념들은 주로 종교적인 유대교 신자들이 집착한 것들입니다. 이 관념들은 두 범주로 나뉘어집니다. 즉 먹는 것과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관념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어떤 음식은 거룩하고 어떤 음식은 부정하며 어떤 날은 거룩하고 다른 날은 평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음식물에 대한 규례의 근거를 레위기 11장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면 이방인들은 모든 것을 다 먹는 부정한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는 첫 번째 사도 베드로마저 먹는 일에 대해 종교적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종교적인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깨끗게 된 것과 속된 것에 관한 똑같은 계시를 세 번이나 반복해 주셔야 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해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종교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교리적인 관념에 집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관념을 옹호하며 주장하고 나설 때 스스로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좌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리적인 관념도 믿는 이들을 받는 데 있어 우리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믿는 이를 받는 데 있어 우리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받으심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음. 14장 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어떤 믿는 이들은 아직 그들 안에 하나님의 요소를 많이 받아들이지 못했으므로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어떤 믿는 이들은 믿음이 연약함으로 모든 것을 다 먹지 못하고 모든 날을 다 갖게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참된 믿는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이러한 정도의 믿음과 그들이 믿는 이들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않음. 14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모두 읽어봅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그 자신이 교리에 대해 의심하는 자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 훌륭한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교리가 옳고 그른가에 대해 그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는 식물과 절개에 대한 정확한 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쪽 편을 들지 않고 다른 이들을 비판하지 않는 보편적인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들이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그들이 원하는 절기를 지키도록 놓아두십시오. 그들에게는 어떤 날이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할지 모르지만 믿음이 더 강한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같은 것입니다. 또 우리는 교리적인 의심에 대해 비판하지 않기를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침례의 방법이나 침례에 사용되는 물의 종류에 대해 질문해 올 때 여러분은 교리적인 논쟁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어떤 문제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묻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리적인 관념에서 떠나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돌이키도록 돕는 것입니다. 천성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확신시키고 내가 가진 관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논쟁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이셨으므로 받음. 14장 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받는 근거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신 한 우리 역시 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어떤 믿는 이가 아무리 약하고 괴상하더라도 우리는 그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모든 것이 주를 위해 삼. 14장 6절부터 9절을 읽어봅시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참된 믿는 이들은 모두 주의 것입니다. 세례의 방법이 어떻든지 먹는 음식이 어떻든지 지키는 절기가 어떻든지 모두가 같은 주님에게서 태어난 것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과 주님에 속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속하여 주님을 위해 사는 한 아무 문제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리적인 관념에 따라 그에게 그 이상의 요구를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교리에 대해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즉시 우리의 수많은 관념에 따라 분열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중요한 일을 살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받으셨고 우리가 주를 믿고 그를 위해 사는 한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심판대의 빛 가운데서.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심판대의 빛 가운데 성도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를 읽어봅시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10절의 하나님의 심판대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후 천년 왕국 전에 있을 것이며 그때 믿는 이들의 생활과 일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 심판은 믿는 이들의 구원에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은 믿는 이들의 구원받은 후에 생활과 일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 심판은 믿는 이들의 천년 왕국 안에서의 상과 벌을 결정할 것입니다. 믿는 이들은 이 심판대 앞에 서서 그들의 생활과 일을 하나님께 직고할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투거나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나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구원받은 후에 생활과 일을 직고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심판은 믿는 이들이 구원받은 후에 주님 앞에서 어떻게 생활해왔으며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였는가에 관한 것이고 믿는 이들의 변화는 이 심판과 크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변화에 관한 부분에서 심판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을 심판함에 대한 진리는 성도들에게 거의 완전히 감춰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에 문단에서 참조된 구절들을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부터 보기로 합시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것은 로마서 2장 2절, 3절, 5절, 16절, 3장 8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은 주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에 계시된 흰 보좌 앞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흰 보좌 앞에서의 영원한 심판은 천년 왕국 후에 있을 것이고 믿지 않은 모든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고 불못에서의 영원한 형벌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의 심판은 믿는 이들의 생활과 행함을 심판할 것이며 믿는 이가 선에 대한 상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악에 대한 해를 받을 것인가를 결정할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상이 있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도 역시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행했으면 하나님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도 믿는 이들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구절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일한 것을 따라 갚으시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도 같은 생각을 발견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주님이 우리의 기록을 살펴보실 것이며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생활과 일에 대해 주님과 완전한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도 이와 가깝게 연결됩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이 구절도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있을 주님과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15절에 있는 해를 받음은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하므로 우리는 멸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해를 받는다면 당신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소홀히 합니다. 그들의 거의 대부분이 그들이 구원받은 한 장래의 심판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그들이 해를 받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그러한 생각을 이단적인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있는 바울의 분명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일들이 불탈 것입니까? 12절에 언급된 나무와 풀과 잎입니다. 어떤 종류의 해를 받게 됩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벌을 받으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의 공력이 불타면 자기는 구원을 얻되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마치면서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불 가운데서는 불을 통과하여로 표현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이것이 천주교의 연옥에 대한 가르침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연옥에 대한 천주교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연옥에 대한 가르침의 토대로 고린도전서의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연옥에 대한 천주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죽은 후에 연옥에서 정결케 하는 불을 견디고 있는 친척을 위해 당신은 금전을 헌금함으로써 그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순수한 말씀을 주의해 볼 때 우리는 연옥에 대한 이러한 관념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는 다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 주께서 돌아오실 때 그분은 우리의 생활과 일에 대해 우리와 완벽한 계산을 하실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은사를 주었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내가 구원받은 후로 나를 위해 이룬 것이 무엇이냐? 너는 어떤 종류의 건축을 했느냐? 너는 나무와 풀과 잎으로 건축했느냐? 아니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했느냐?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인가 주시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공력이 남아있으면 적극적인 보상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나는 그 해가 무엇일지는 감히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다만 여러분에게 순수한 말씀을 제시할 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결코 틀릴 수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과 당신의 공력에 대해 주님으로부터 적극적인 보상을 받는 것과 당신의 합당치 못한 행함에 대해 해를 당하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느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대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칼빈주의 예정론과 알미니안의 자유선택론의 두 학파가 생겨났습니다. 칼빈주의의 학파에 의하면 당신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으므로 장래에 아무 문제도 없다고 말합니다. 알미니안 학파에 의하면 당신이 구원받은 후에 생활이나 일이 그릇되면 구원을 다시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두 학파는 두 극단을 대표하며 둘 다 그 둘 사이의 간격을 이을 수 있는 다리를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리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우리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고 결코 그 구원을 잃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 생에서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고 일생 동안 여러 번 구원받았다가 다시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말하는 오순절파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오순절파가 말하는 이러한 구원은 엘리베이터와 같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함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은 우리가 한 번 영생을 얻으면 결코 멸망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 고린도전서 3장 15절과 같이 장래에 우리가 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한 구절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돌아오시면 그분은 그분의 종들을 그분 앞에 모으시고 그들의 생활과 일을 주님과 계산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생활과 일에 대해 주님과 계산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계산을 살펴보시고 우리가 상을 받을 것인지 해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그러나 이것은 모든 믿는 이가 다 그러한 면류관을 받으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의의 면류관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심판대 앞에서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12절에서 주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의 심판에 대한 문제가 분명해졌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심판대의 빛 가운데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계산할 것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침례로 자신의 낡음을 제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극장에 가는 자신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영화 구경 가는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면 주님이 심판대에서 그 일에 대해 따지실 것입니다. 어떤 그룹에 있는 몇몇 자매들은 그들의 머리에 희고 긴 수건을 쓰고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거나 작은 모자를 쓰고 기도하는 자매들을 항상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러한 자매들은 비록 집회 시간에는 희고 긴 수건을 쓰고 있지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는 그들의 남편에게서 머리에 권위를 빼앗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당신 자신을 판단하십시오. 우리는 주 안에서 다른 믿는 이들을 받아들일 때마다 심판대의 빛 안에서 우리의 분별력을 사용하여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나의 형제를 판단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나를 덮으소서. 주여, 나는 당신의 판단을 받기 원합니다. 나는 내 자신, 즉 나의 생명과 생활에 대한 심판을 통과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우리 자신에 대한 심판을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점에 있어서 실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서 밝혀지고 드러날 것입니다. 새로운 신자가 우리에게 올 때마다 우리는 그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의 분별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의 빛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더 심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바울의 생각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주께서 그들을 돌보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할 때는 주님이 돌아오셔서 우리와 계산하시리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